출애굽기 28번 메시지 바로의 마지막 처항.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유월절과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월절은 구속을 상징하며 출애굽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하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방면을 지닌 완전한 구원은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에 대한 이러한 세 방면을 성취하기 위해 바로와 같은 인물이 필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필수적인 정황과 환경과 상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의 반대는 유월절을 가능케 하는 정황을 창조했습니다. 바로를 유월절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없었다면 유월절의 제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속을 위한 준비를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죄들로 인해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구속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에 대한 필요는 인식하나 유월절에 대한 필요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유월절 밤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악한 어두움의 세력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구원의 체험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으나 우리 안에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속은 체험하나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시시때때로 주님을 대항해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는 그분의 명령을 거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투쟁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정황을 야기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바로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저항했지만 모세는 계속하여 그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모세에게 요구되었던 인내를 발휘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처음 몇 번의 충돌 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을 다룰 때 범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쩌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구원을 위해 부담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면 우리가 몇 차례 접촉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하여 주님을 대항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추진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바로를 다룸에 있어서 인내하며 굴하지 않고 꾸준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접촉을 하고 바로가 주님과 다툰 결과로 애굽에서의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월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온통 주님을 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주님께서 거역적인 애굽 사람들 위해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누리고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로 인해 하나님을 비난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속과 심판이 담긴 유월절의 제정을 요구하는 정황을 산출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데에도 바로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절했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날 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바로의 반대는 그들의 출애굽을 위한 정황을 창조했으며 그들이 가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탈출이 성취되도록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륜에 따르면 그분의 구원 안에는 침례가 필요합니다. 이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 방면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블레셋 영역을 통과해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분은 도는 길을 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여 홍해를 향해 돌리심으로 사선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하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홍해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장사 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영역을 통과해 직접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의 군대는 장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매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를 사용하셨으며 이때 그분의 백성의 침례를 유발시킨 상황이 창조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은 우회로를 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안내하는 기둥을 따라 행군할 때에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14장 3절에 의하면 주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애굽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접적인 그러한 통로를 취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은 그들을 추격하도록 바로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친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과 바로와 그의 병거들의 추격은 하나님의 백성의 침례와 바로와 그의 군대의 장사를 위한 이상적인 정황을 산출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념에 의하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회심과 침례 사이의 기간에 목적 없이 방랑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으며 생활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겉보기에 목표가 없었으며 목적 없이 방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에게 생활의 목표가 없었으며 우리의 장래에 대해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목적 없는 방랑은 종종 핍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부류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은 합당하고도 온전한 침례를 받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목적 없이 방랑하는 것에 대해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침례는 별 의미 없는 절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의 침례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핍박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침례는 친척들과 친구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던 자들의 침례였다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회심자들은 물속에 잠길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없었을 때의 침례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회심자들이 장사될 때에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장사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에서 침례받았을 때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함께 물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일이 매번 새로운 회심자가 침례를 받을 때 발생해야 합니다. 세상 군대가 침례통 안으로 끌려와 침례의 물속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세 방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갖고 출애굽을 하며 온전한 침례를 받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도왔습니다. 예표론에 의하면 이 그림은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그 예표를 상고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합당하게 침례받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는 복음 전파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항상 새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회심한 직후에 침례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회심으로부터 침례까지 첩경을 취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는 예표에 의하면 이러한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직접 인도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분은 그들을 도는 길을 취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침례에 이르는 첩경을 취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우회로를 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보기의 사선으로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며 그것은 세상 군대를 끝내는 합당한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예표를 연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회심자들이 회심에서 침례에 이르는 첩경을 취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심자들로 하여금 합당하고도 철저한 침례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회심자들을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바로의 마지막 저항, 즉 그분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명백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저항에 대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저항과 침례받은 믿는 이들 위에 있는 세상의 저항에 대한 예표. 바로의 마지막 저항은 사탄의 저항과 침례받을 믿는 이들 위에 있는 세상의 저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새로운 회심자들 위해서 저항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저항이 회심자들로 하여금 철저한 침례를 받도록 환경을 준비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이킨 것에 의해 바로가 유혹됨.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것에 의해 유혹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적 없이 방랑한다고 생각한 바로는 그들을 추격해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퇴케 하셨으며 바로와 그의 종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해 바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퇴케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강퇴케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퇴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퇴케 하는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과는 조화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여전히 사탄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이 입증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과 욥기와 같은 부분의 말씀으로부터 사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을 즉시 불못에 던졌을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를 하늘 밖에 머물도록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길에 의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마음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퇴케 하심으로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에 관해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이 구절을 로마서 9장 17절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재앙의 때뿐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도 사용하셨습니다. 14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화했다. 14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닷가, 즉 사실상 사선이었던 장소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덫에 걸려 빠져나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관념에는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그의 통제 아래로 잡아올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함.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9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닷가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바로의 군대를 보았으며 앞을 보았을 때 홍해를 보았습니다. 즉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할 때 매우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말재주로 그들의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오셔서 그분께 부르짖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 순간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에 매우 가까웠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처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병거 600승이 있었고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의 군대로부터 보호함.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3장에서 모세를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인격 안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분 자신과 동일시되었으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행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인도하던 분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14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백성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 구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옮겼을 때 기둥도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분과 기둔이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기둥은 이들 두 진영을 나누는 벽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벽편에는 흑암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편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의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안내는 우리에게 빛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안내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우리를 대항해 일어났을 때 안내하는 빛은 자동적으로 보호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 앞에 있었던 빛이 반대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뒤로 옮깁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에게 보호하는 빛은 흑암이 됩니다. 나는 체험을 통해 내가 반대를 받았을 때마다 안내하는 빛이 내 뒤로 와서 보호하는 빛이 되었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반대로 인해 나는 유혹을 받아 퇴보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가 본 진리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내하는 빛이 보호하는 빛이 되기 때문에 내게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뒤에 있는 빛이 너무도 밝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보호하는 빛은 반대자들에게는 흑암이 됩니다. 한편에서 나는 빛에 의해 보호를 받고 다른 한편에서 반대자들은 온통 어두움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14장 19절과 20절에서 볼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다면 그분의 안내하는 빛은 우리가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또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어두움 안에 있고 우리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빛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대자들 위해 어두움을 뒤덮이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는 안내하는 빛이 보호하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흑암이 됩니다. 당신이 그러한 반대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반대하는 자들이 온통 흑암 안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편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편에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는가 어두움 안에 있는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 그분의 백성을 공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자들 중에 있다면 기둥은 우리에게 어두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기둥은 우리에게 빛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먼저는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반대가 올 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에게 안내하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보호하는 빛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반대가 아무리 격렬해도 우리가 이 빛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대적에게 유혹을 받아 우리의 길이나 우리의 입지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는 이러한 기간에 우리가 받은 빛은 우리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보호하는 빛입니다. 종종 빛은 반대와 핍박의 때에 더 밝아집니다. 빛이 우리에게 더 밝아지는 동안에 반대자들은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빠집니다. 결국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어두움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온통 어두움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사망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많은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자들은 처음에 어둠에 있었으나 결국 사망을 당했습니다.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수록 더 어둠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무지와 눈먼 상태가 될 뿐 아니라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두꺼운 어둠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름으로 친구나 친척이 당신을 반대한다 합시다. 당신을 더 반대할수록 그는 더 어둠에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감각을 상실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거스를 뿐 아니라 논리에도 거스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이 이처럼 두꺼운 어둠에 있는 동안 당신은 보호하는 빛의 빛남을 누립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종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빛이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에게 그분은 어둠의 유인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렸으며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종교인 편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 편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님은 종교인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소의 사울이 회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둠은 특별히 유대교의 어둠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온통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독립된 종교단체들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단체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더 반대할수록 더 어둠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 자신은 시험하는 돌이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교회들이 시험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시험하는 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이끌어내어 광야를 통과해 좋은 땅으로 안내한 분이었습니다. 14장 이전에도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었지만 그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23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더 나아가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그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했던 바로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 앞에서 뒤로 옮겼을 때 기둥 또한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사자와 기둥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주님과 안내하는 영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 가지셨던 목적의 기여를 다한 후 바로는 희생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반대하여 희생당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경고를 조심하지 않아 희생되었습니다. 교회를 더 반대할수록 그들은 더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그들이 어둠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더 공격을 받고 반대를 받을수록 안내하며 보호하는 빛은 더 빛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으로 인해 그들의 공격을 계속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리시킨 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병거들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성을 잃은 그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했으며 결국 희생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함.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사선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뒤에 있는 사자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 굳어져 그분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작정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이는 주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들을 통해 이를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키심. 24절은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진영을 보시고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5절에 의하면 주님은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 어떤 번역본들은 주님이 그들로 움직이지 못하게 바퀴들을 묶으셨다고도 합니다. 혼란되고 그들의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도망가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어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내어미니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물은 예전의 물줄기로 돌아왔으며 애굽 사람들은 멸망하였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장사됨. 애굽 사람들은 도망하려고 노력했으나 주님은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떨쳐버리셨습니다. 28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그의 군대는 바다에 빠져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세상이 침례 안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장사된 후에 바로는 끝났습니다. 그는 결코 다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유용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 바로의 강탈하는 소나기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끝장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대항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과 반대를 기뻐하지 않지만 모든 공격과 반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를 온전케 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일단 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반대가 쓸모없으면 그 반대는 끝날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쫓아냈을 뿐 아니라 홍해까지 동반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가 바다에 장사된 뒤 이스라엘 자손은 영원히 바로와 분리되었습니다. 어떤 반대나 공격이 지속적으로 허용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반대는 끝장나 장사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로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철저하고도 온전하며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월절과 출애굽과 침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바로의 마지막 저항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매장되었으며 그와의 싸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의 마지막 저항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